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교 장관들이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틀간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담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 휴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미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군사협력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합의 이행 방안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러시아는 아사드 시리아 정부가 벌이는 공격을 중단시켜야 하겠지만 지난 수개월간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시리아 알레포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가 이란 공군기지를 이용해 시리아에 대한 공습작전을 개시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독일 R&D 신문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함으로써 심각한 위기를 촉발시켰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폭력 사태에 대해 유럽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민스크 정전협정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의 제재를 위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한국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군 기관지인 인민해방군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인민해방군보는 최근 훈련이 정확히 어디에서 실시됐는지 밝히지 않은 채 일상적인 훈련이었으며 국제법과 관례를 준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민해방군보는 일부 군함들이 미국 주도로 하와이에서 실시된 환태평양 해군 합동연습 림팩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군은 자체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군사훈련 횟수를 늘려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올해 초 이란에 건넨 4억 달러의 자금이 미국인들의 석방을 보장하는 지렛대로 사용됐음을 시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이 자금이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한 일종의 몸값으로 지불됐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이란에 대한 채무 상환 협상은 미국인들의 석방과 별도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나 이란이 미국인들의 석방 약속을 어길 가능성을 우려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최상의 지렛대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과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합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9월 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서 공평한 경쟁의 장과 광범위한 경제적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역내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라오스를 방문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과격한 언사들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가진 유세에서 종종 논쟁이 과열되고 여러 현안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믿든 안 믿든 그랬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자신의 발언으로 특정인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클린턴 재단은 이날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더 이상 기업과 해외로부터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1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들어 외교관 등 북한 각계 인사들의 한국 망명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뭘까? 그것도 지금 당장 지금 우리의 금년도에 좀 벌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국면 결코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영국
거죠.
초대 북한 주재 대사 대리를 지낸 제임스 호호 박사는 최근 망명한 태영호 공사는 외국어에 능통하며 독립적 성향을 보인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지난달 식량 배급량이 2분기보다 17% 감소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들어 외교관 등 북한 각계 인사들의 한국 망명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태영호 공사의 망명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망명과 관련해 북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9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태공사 망명에 대해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꼭 뭐 탈북 뭐 이런 게 있다 해서 반드시 반응을 보인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서 북측도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정 대변인은 또 태공사의 망명이 한국 정보당국의 유혹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북한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갔다고 하면 북한 체제를 비하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처지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공식 대변으로 불리는 일본 소재 조미평화센터 김명철 소장은 18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태공사의 망명에 대해 한국 정보기관들의 전형적인 작업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책략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들어 북한의 각계 각층 인사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고 본인의 자유의사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망명한 사람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동당 자금을 관리하던 유럽 내 북한 주재원이 지난해 말 수백만 달러 규모의 돈을 갖고 잠적했고 현재 유럽의 한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서 사라진 북한 대사관 소속 3등 서기관이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북한 외교관의 망명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체제가 싫은 거겠죠, 결국. 그 체제에서는 도저히 그 사람이 앞으로의 삶을 갖다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뭘까? 그것도 지금 당장 지금 우리의 금년도에 좀 벌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국면 결코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김영석 통일부 차관도 이보다 앞서 18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학예 연수회 특강에서 태공사의 망명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이나 특권층 탈북은 북한 체제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며 북한 엘리트층이 균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되고 결국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한국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태공사가 지난달 중순 한국 정부 측에 직접 망명 의사를 표시했고 이어 지난달 하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직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태공사의 자녀는 아들 두 명과 딸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그러나 태공사의 이런 망명 과정이나 자녀 수 그리고 자녀들을 한국에 데리고 온 상황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북한의 엘리트 계층에 속하지만 해외 주재국에서의 생활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 당국의 지원 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지난 2013년 영국의 한 토론회에서 자신의 녹록치 않은 생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에 있는 친구들은 자신이 수영장 달린 궁전에 사는 줄 알지만 현실은 침실 두 개짜리 좁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들의 생활 수준과 관련해 한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19일 이들이 해외 파견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럽의 한 국가의 경우 북한 외교관들이 저소득층으로 간주돼 해당국의 무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외교관들이 미주 지역에선 교포단체나 친북단체로부터 의약품을 지원받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선 말라리아, 뎅기열 등 감염성 질환에 시달려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 악화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에 대한 지원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이후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를 취하면서 북한 외교관들의 형편은 더 나빠졌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수년 전 탈북해 한국에 온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 A씨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북한 당국에서 해외 대사관으로 유지비를 보내주는데 제재 여파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어지면 북한에서 대사관으로 보내주는 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A씨는 해외 북한 외교관들의 생활비와 유지비 등이 충분하지 못한 게 사실이며 절대적으로 월급이 적기 때문에 건강검진의 경우 자신의 돈을 들여 주재국에서 검사를 받기보단 웬만하면 북한으로 돌아가 무상으로 받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간암으로 현지에서 사망한 김춘국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의 경우 평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춘국 대사가 간암 판정을 받았을 땐 이미 말기 상태로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외무성 유럽 국장을 지낸 김춘국 대사는 북한의 엘리트 외교관으로 그가 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주재국에서 사망했다는 건 북한 외교관들의 생활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씨는 다만 북한 외교관들 중 일부는 외화벌이에 참여해 큰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외교관들은 충성 자금으로 일부를 북한에 바치고 일부는 본인 몫으로 챙겨 현지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태영호 공사나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과 관련해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을 한다. 그 자체로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거주지를 떠난다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싫은 환경, 그런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한 대북 소식통은 주 영국 북한 공사의 경우 월급이 미화로 $650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물가가 비싼 영국에선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태공사는 2013년 공개 강연에서 물가가 비싼 영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언론은 이 전문가의 입을 빌려 이 태영호 공사의 망명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외교관들이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태영호 공사의 망명에 영향을 준 것으로 주요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태공사의 망명이 대북 제재 강화와 연관된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외교 공관은 돈벌이 창고로 여겨지며 외교관들이 금, 담배, 코뿔소뿔, 헤로인 등을 밀수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 합법적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북한 외교관들이 외화벌이 할당량을 채우기가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도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일부 해외 주재 북한 특권층은 대북 제재 강화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지자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기보다 망명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북한의 해외 공관들은 빈털터리 상태이고 외교관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포함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으로 망명한 태공사가 돈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태공사가 지난 2013년 영국 혁명 공산당이 주최한 모임에서 강연하면서 씁쓸하게 대사관에서 차를 몰고 나올 때면 교통 혼잡 요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태공사는 또 자신이 런던에서 한 달에 $1,600 월세를 내며 사는데 침실 두 개의 좁은 부엌이 있는 대단할 것 없는 아파트라며 친구들은 자신이 수영장과 사우나를 갖춘 궁전에 사는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런던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북한의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디언은 자녀의 학업 문제도 주요 망명 동기였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태공사가 언제 평양으로 소환될지 모르는 외교관의 처지 때문에 둘째 아들의 학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이 신문은 태공사의 둘째 아들이 올 가을에 명문대학인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 진학할 예정이었고 학업 성적이 좋은 수재였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태공사의 망명 동기와 관련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동경, 자녀의 장래 문제를 꼽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의 초대 북한 주재 대리 대사를 지낸 제임스 호어 박사는 태영호 북한 공사를 외국어에 능한 명민한 인물로 회고했습니다. 태공사가 북한 체제에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따금 독립적 성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어 박사는 태영호 공사가 매우 영리하고 빈틈이 없으며 중국어와 영어에 능통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리대사를 맡아 평양 대사관 개설을 주도했던 호어 박사는 18일 BOA에 태 공사를 1990년대 중반 처음 만났으며 2001년과 2002년 평양 주재 시절 정례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어 박사는 태 공사가 북한의 정치와 지도자에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독립적 성향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그의 망명 동기는 알 수 없지만 가족과 관계된 이유가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호 박사는 그러나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이 확실히 증가 추세인지 여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공사가 상당히 고위급 외교관인 건 맞지만 다른 고위관리들의 탈북은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고 망명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도 전망하기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호 박사는 지난 1969년 영국 외무부 연구직으로 첫 발을 내디딘 뒤 1981년에서 1984년 주한연국대사관을 거쳐 1988년에서 1991년 베이징의 영국대사관에서 근무한 아시아통입니다. 이어 1998년 외무부 북아시아 태평양 연구팀장을 지낸 뒤 영국과 북한이 2000년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이듬해 북한 주재 대리대사로 임명됐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용호 공사의 망명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태공사가 새로운 세상에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시시각각 전해지는 북한 태용호 공사의 서울 망명 소식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데보라 채 씨는 태공사의 망명은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사 보니까 뭐 임기가 돼서 들어갈 때가 됐다고. 들어가서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얘기 듣고 그럼 당연한 거지. 그거 어떻게 들어가냐고. 유독 생활 다 해보고 자유를 누렸는데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자유를 누려본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거기 다시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최 씨는 태공사가 본인보다도 자식들을 위해 그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공사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태공사와 가족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위층보다 더 파워 있고 더 힘이 센 게 자유잖아요. 아무리 고위층에도 얼마나 옥죄이면서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편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존 김 씨는 태공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북한 내부 사정도 잘 알 수 있고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공사의 망명은 자신 같은 일반인들의 탈북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관이 다 그 바르고 이런 분들이 온다는 자체 무슨 북한 내부 자체가 많이 좀 변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탈북자 출신으로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인 재미 탈북민연대 조진혜 대표는 태공사의 망명이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태공사 망명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면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잡혀 나갔을 때 그때 이제 그 고위급 한 명이 탈출을 했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자기 애인을 데리고 뭐 탈출했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많이 나고 강연자료가 북한에서 막 돌아다니며 뭐 원수 뭐 철전지 원수고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났는데 강연자료를 듣고 헤어진 사람들의 이제 뒷이야기에서는 똑똑하네 뭐 능력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군거리면서 얘기를 했었고
조 대표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태공사의 망명에 호응하면서 자신들도 북한을 탈출하는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조 대표는 연락이 닿고 있는 평양의 주민들은 애국심이나 사상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벌어 기회가 되면 북한을 떠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태공사가 한국에 잘 정착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한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남아있는 후배들이나 또 본인과 같은 입장에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생각을 열고 깨서 빨리 탈출할 수 있게끔 그분이 노력하는 그것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제임스 리 씨도 태공사의 망명은 외부 세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원래 세상 더 잘 아는데 아웃사이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아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리 씨는 가족이나 생명, 안전 등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일 뿐이라며 결국 태공사의 망명 같은 일은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태공사 망명 소식을 알게 되면 오죽하면 그런 사람들마저 망명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태공사가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위해 일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을 이제 변화시키는데 좀 이바지할 수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뭐 직위를 가졌던 사람들인데 북한에서 그런 사람들이 북한을 변화하는 데서의 그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 좀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과거에도 북한 외교관 등 고위층이 망명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어떤 인사들이 있었는지 함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 등 제3세계에서 새 삶을 시작한 북한 출신 인물 중 최고위층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황 전 비서는 지난 1997년 일본 방문 뒤 귀국길에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황 전 비서는 수기를 통해 북한 체제에 의분을 느꼈다며 변혁을 도모하기 위해 망명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10년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전까지 황 전 비서는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인권 실태 등을 고발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황 전 비서는 지난 2010년 미국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 군인들이 인권의 피해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참 공부할 나이 10년, 13년씩 나가서 김정일 위해서 죽는 연습만 하다가 끝나게 되면 또 단과에다 보내서 또 그 생활을 한다. 일생을 망치게 한다. 이보다 더 큰 인권유린이 없어요.
외교관 신분으로 망명한 첫 번째 인물은 지난 1991년 콩고 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고영환 씨입니다. 한때 김일성 주석의 프랑스어 통역을 하기도 했던 고 씨는 콩고에 주재할 당시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드러나자 망명을 감행했습니다. 현재는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는 잠비아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이자 현철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카인 현성일 씨와 부인이 한국으로 망명했고 잠비아 대사관의 보안 책임자였던 차성근 씨도 같은 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듬해인 1997년에는 장승길 당시 이집트 주재 대사와 그의 형인 장승호 전 프랑스 주재 경제참사관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또 1998년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북한사무소 3등 서기관이던 김동수 씨와 그 가족이 서울로 향했고 1999년에는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서기관 김경필 씨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2000년에는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과학기술 참사관이던 홍순경 씨 가족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태국과 아프리카, 러시아 등지에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이 망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대성총국 유럽 지사장을 지내며 해외에 머물던 최세웅 씨와 가족 4명은 1995년 한국행을 선택했고 2009년엔 중국 상하이 주재 북한 무역대표의 부인과 자녀들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로열 패밀리로 불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가족의 망명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처인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 씨는 1982년 모스크바를 거쳐 한국으로 망명했는데 1997년 경기도의 자택 주차장에서 북한 공작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앞서 이한영 씨의 모친이자 성혜림의 언니인 성혜랑 씨는 199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방으로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모인 고용숙 씨는 외교관인 남편과 스위스에 머물던 중 1998년 미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고용숙 씨 부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뒷바라지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당국의 지난달 식량 배급량이 2분기보다 17% 감소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7월 식량 배급량은 300g인데요. 유엔이 권장하고 있는 하루 1인당 최소량은 600g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8일 발표한 WFP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 한 명당 하루 3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배급량 360g에 비해 17%가량 줄어든 규모며 1월부터 3월까지 배급량 370g에 비해서는 70g 줄어든 규모입니다. 또 북한 당국의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 2013년 7월에 390g, 2014년 7월에 400g을 배급했던 것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지난달 대북식량지원 규모도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구는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45만 7천여 명에게 379톤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취약계층 한 명이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지원받은 식량이 하루 평균 27g에 그친 겁니다. 이는 전달인 지난 6월 취약계층 64만 4천여 명에게 2,150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80% 이상 줄었을 뿐 아니라 2011년 8월 185톤의 식량을 지원한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7월부터 새로 시작한 영양지원 사업과 관련해 북한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늦어져 사업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밀가루 등 식자재 수송이 지연되고 있어 현지 공장의 영양 강화 식품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부터 타가소와 어린이 회관 내 고아들에 대한 영양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식량 지원 규모가 증가한 것이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기군은 지난달부터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등 7개 도와 남포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2018년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8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1,260만 달러로 목표액의 10% 수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 시간입니다. 한국 경기도 부천에서 광복절인 지난 15일 북한 개성과 통일을 주제로 한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야채를 섞어갖고 하나로 합친다는 뜻으로 저희가 부침이를 하게 된 거예요. 저 일단 수식하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부천역 마루광장. 광장에 조리대 11개가 차려졌는데요. 북한 개성이나 통일이 연상되는 요리를 주제로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두 명이 한 조가 돼 다양한 창작 요리와 북한 요리들로 경연을 펼쳤는데요. 이번 통일요리 경연대회를 주최한 북녘 어린이 영양빵 공장 경기본부의 최은민 본부장입니다.
올해 주제는 평화와 통일을 요리 주제로 해서 평화와 통일을 요리와 접목시켜서 그런 걸 이제 잘 표현하려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저도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도 많이 되고 어떤 뭐 통일 행사하면 특별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평범한 시민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실 기회가 있으셔서 다른 행사보다는 조금 더 문턱도 낮추고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통일 요리대회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지난해 처음 열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통일요리 경연대회는 지난해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시 도전한 경우도 많고요. 올해 처음 참가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통일요리 경연대회인 만큼 남과 북의 재료와 요리법을 접목한 요리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부부 참가자인 짝꿍조는 통일국수를 준비했는데요. 짝꿍조의 황미옥 씨입니다.
우리 옛날에 부준 일, 나쁜 일에 다 뭐가 들어갔어요? 고추 들어갔잖아요. 통일이 되면 잔치를 벌려야 돼. 잔치를 벌려야 되면 국수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남북한 통일이 되면 여럿이 다 모여갖고 좋은 뜻, 기쁜 마음으로 통일국수 한 그릇씩 먹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자. 그런 취지로. 국수도 통일을 시켰어요. 이북에서는 옥수수 국수를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네. 옥수수 국수에다가 우리 거 쌀국수로 같이 섞었어요. 옥수수 국수는 노랗더라고요. 우리나라 건 하얗고 약간 믹스해서 맛있는 맛이 날 거예요.
통일은 미래. 조는 직접 개발한 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명은 씨입니다.
한반도 지도를 그려서 위에 이제 한반도 지도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이 산면이 다 그 바다고 또 산도 많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수박 가루를 이용해서 거기에 한반도 지도를 올리고 옆에는 글씨를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의 미래라는 글씨를 올릴 건데 이게 누구나 먹을 수 있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게끔 요리를 만들어서 방앗간에 가지 않고 쌀가루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뭐 호박이라든가 아니면 뭐 코코아 가루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당근 가루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게 남과 북이 같이 먹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봤어요.
탈북민으로 이루어진 소담소담조는 북한 음식인 두부밥을 선보였습니다. 이금화 씨입니다.
오늘 두부밥 북한에서 있을 때 장사리거든 되게 잘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나와서 1등 하자 했는데 1등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왜요?
두부밥 북한에서 장사할 때는 1등 했거든요. 이 음식은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야채도 많이 들어가.
한마음조 역시 북한 음식인 감자만두를 선보였고 친구조도 북한의 감자떡과 녹두전을 소개했습니다. 한마음조의 김윤희 씨 그리고 친구조의 임지연 씨입니다.
감자만두는 감자를 갈아서 감자를 가지고 만두 피를 만드는 요리예요. 감자만두하고 한국만두를 만들어서 준비했어요. 그러면 감자만두하고 한국만두가 같이 있으면 이거는 문화가 교류를 하게 되면 그 우리가 통일로 가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감자만두 준비했어요.
아, 이 녹두전은요. 네. 이게 원래 황해도 음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뭐 평화, 통일 뭐 이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녹두 부침개라고 그랬죠. 그럼 주로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경사 났을 때, 잔치 났을 때 많이 해먹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뜻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감자는 감자는 이제 강원도에서도 많이 나지만 북한에서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손쉽게 해먹을 수 있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는 작년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참 재밌었어요. 나와서 음식하면서 서로 이제 음식 같이 먹어보고 막 이랬던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재밌겠다. 또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한번 참석을 하게 된 거죠.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통일요리대회의 1등인 옥류상은 탈북민으로 이루어진 소담소담조의 두부밥이 차지했고 2등인 평화상은 통일마중물조의 통일을 품은 떡이 그리고 3등인 통일상은 짝꿍조의 통일국수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요리대회를 통해 참가자와 부천시민들이 북한의 요리도 체험해보고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번 대회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녘 어린이 영양빵 공장 경기본부의 최은민 본부장입니다.
아, 이렇게 사실 지금 누가 통일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자주 얘기되는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생소했는데 이런 행사에 내가 참여하고 북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신다고 너무 뿌듯해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시니까 저희가 힘들어도 3회, 4회 매년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통일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미 요리를 다 완성하셨다 하신 팀은 그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아시아 지역 방문을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홍보하는 일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백악관 측이 밝혔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보겠고요. 그래서 올해 초 미국이 이란에 건넨 4억 달러는 미국인들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지렛대였다고 미국 정부가 시인했다는 소식. 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 중인 올림픽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아시아 국가를 순방한다고요?
네.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음 달 2일부터 마지막 아시아 방문에 나섭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마무리하고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발효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또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방안 등 북한 핵 문제 해법도 모색할 걸로 전망됩니다.
네, 임기중 마지막 아시아 방문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박 외관이 어제 성명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9월 2일부터 9일까지 중국과 라오스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9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별도의 단독 정상회담도 진행하고요.
네.
이어서 라오스로 이동해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백악관 측은 이번 순방 일정이 TPP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군요.
예, 백악관이 성명에서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TPP 홍보 기회로 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이 전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열리는 이 레임덕 회기에서 의회의 비준 처리를 희망하고 있는 TPP가 이번 순방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며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거로 보인다고 네. 보도했습니다.
TPP가 뭔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긴 이름으로 풀이되는데요.
예.
TPP는 미국하고 일본, 멕시코, 호주, 베트남, 칠레 이렇게 태평양에 접한 주요 12개 나라가 맺은 거대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네.
한국은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주도로 지난해 이미 전체 협상이 타결돼서 각국 의회의 비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TPP를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 경제 분야 최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TPP를 조만간 비준할 것으로 낙관한다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아시아 국가 지도자를 두루 만나면서 각국 의회가 조속하게 이 TPP를 비준하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하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 경제 분야 최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미국 내에서는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는 11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선거운동이 한창인데요.
예.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이 모두 TPP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TPP가 발효돼서 값싼 아시아산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몰려드는 상황을 막아서 미국의 제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자, 이제 곧 퇴임을 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아시아 순방을 남겨두고 있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좀 아시아를 자주 찾았죠?
그렇습니다. 이번 아시아 방문은 지난 2009년 취임 이후 벌써 11번째가 되는데요.
예.
한국에는 2009년 11월, 2010년 11월, 2012년 3월, 2014년 4월 이렇게 총 4번 갔습니다.
예.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다 기록인데요.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도 4번 방문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히로시마를 찾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1월에 미국이 이란에 건넨 4억 달러.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냐? 그동안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미국인 인질 석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군요.
그렇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이 시인했습니다.
예.
커비 대변인이 미국과 이란 간의 오랜 불신을 지적하면서 이란이 합의를 어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미국인들이 석방될 때까지 최상의 지렛대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인질 몸값을 지불하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정부가 이 돈은 인질 석방과 무관하다 이렇게 그런 입장을 계속 취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4억 달러는 그러니까 이란과의 핵합의에 따라서 이란에 줘야 할 돈을 준 것뿐이고
예.
뭐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또 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 돈이 인질 석방에 대한 몸값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란에 대한 채무를 상환했을 뿐이고 인질 석방과는 별도로 논의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질의 몸값이 아니라 이란에 어차피 주기로 돼 있던 돈이었다 이런
네.
얘기군요.
인질들이 확실히 풀려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이 돈을 실은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키면서 뭐 지렛대로 이용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한 또 이란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요.
예.
이란 정부는 이 돈을 인질 석방을 위한 몸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이었다. 앞서 이제 미국 정부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네.
이건 어떤 채무를 말하는 겁니까?
지난 1970년대 팔레비 왕 정권 당시에요. 미국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하고 일부 대금을 받았는데요.
예.
하지만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서 미국과 이란 관계가 이제 단절되면서 그 합의된 장비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최근 미국이 1970년대 이란이 미국에 지불한 이 대금 4억 달러와 이에 따른 이자 13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여러 논란 끝에 이제 이란에 지급한 4억 달러가 어느 정도 인질 석방과 관련이 있다라고 국무부가 시인을 하게 된 셈인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소속 정당별로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롯한 공화당 정치인들은요. 미국 정부가 인질 몸값을 지불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공화당 소속인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요. 이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들한테 설명을 해야 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정부가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해 옳은 일을 했다면서 옹호를 했습니다.
예. 인질들은 지난 1월에 석방이 됐죠. 어떤 인물인지 잠시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테헤란 지국장이었던 제이슨 레자이안 씨, 또 미국 해병대 출신 아미르 헤크마티, 또 기독교 목사 사이드 베아딘 씨 등 4명이었습니다.
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선수단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군요.
네, 어제 진행된 육상 남자 10종 경기에 출전한 미국의 애슈턴 이턴 선수가요. 총 8,893점을 얻어서 올림픽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이턴 선수는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10종 경기에서도 우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에서 두 차례 연속 금메달을 딴 경우는 지난 1980년 모스크바와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연패했던 이 영국의 데일리 톰슨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이 10종 경기는요. 100m 달리기하고 멀리뛰기, 장대 높이뛰기, 포환 던지기 이렇게 육상이 10가지 종목을 며칠에 걸쳐서 이제 승부를 내기 때문에
예.
우승자가 이 각 종목에 모두 능한 최고의 운동 능력을 갖춘 걸로 평가받고 있죠.
슈퍼맨이네요.
예. 네.
말이 10종, 10종이지 굉장히 다양한 경기를 며칠 내에 보여야 하는 그런 경기에서
예, 날지는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나는 것만큼 굉장히 빠른 인물이죠. 우사인 볼트 선수는 또 금메달을 땄어요.
예, 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이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선수 남자 육상 200m 결선에서 19초 78의 기록으로 다른 선수들을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했는데요.
예.
이 종목 올림픽 3연패를 또 이뤄냈습니다. 볼트 선수는 지난 일요일 진행된 100m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면서 역시 올림픽 3연패를 기록했었는데요.
예.
앞으로 진행될 400m 계주에서도 우승을 하게 되면 3개 종목 3개 대회 연속 우승, 이른바 3관왕 3연패에 올림픽 육상 역사상 최초의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메달을 따온 선수들, 나라마다 포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금메달을 딴 선수한테 상대적으로 많은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예.
미국의 CNN 방송이 오늘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요. 국가별 금메달 수상자 포상액 1위가 바로 타이완입니다.
예.
종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95만 달러를 지급하고요.
예.
2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지난주 남자 수영 100m 접영에서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를 제치고
예.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싱가포르의 조셉 스콜링 선수.
예.
74만 6천 달러를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포상금 액수가 높습니다.
좀 금메달이 좀 귀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포상을 많이 하네요.
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CNN 방송은요. 미국과 일본, 중국 등도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상대적으로 액수는 작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중국은 3만 6천 달러, 미국은 2만 5천 달러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한국의 금메달 포상금 6천만 원, 미화로 5만 4천 달러고요. 여기에 월 100만 원, 또 890달러의 상당의 연금도 주어집니다.
예. 자, 남북한 선수들의 경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한국이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딸 걸로 기대를 모았던 이대훈 선수가 68kg급에서 동메달을 땄고요.
네.
여자 골프 이틀 일정에서 박인비 선수는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또한 오늘 개인종합 예선이 시작되는 여자 리듬체조에서 손현재 선수가 메달권 진입을 노리고 있고요.
네.
북한 선수단 성적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올림픽이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종합 메달 순위에서 여전히 미국이 선두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의 집계인데요.
예.
금메달 35개와 은메달 33개, 동메달 32개로 도합 100개의 메달을 미국이 기록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예.
여기서 금메달 22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13개를 수확한 영국이 금메달 수를 기준으로 2위를 달리고 또 금메달 20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22개의 중국이 3위, 한국은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8개로 11위에 올랐습니다.
네.
북한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24위로 처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과 양덕, 남포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안주, 신유주, 수풍, 구성,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아침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주 남포는 29도, 양덕 구성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흐린 가운데 용현 지역에는 오전에 이따금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개성, 사리온, 신계 낮 최고 기온 30도, 용현은 29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역시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심포, 해산, 풍산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고요. 함흥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낮 최고 기온은 28도, 심포 27도, 장진 21, 풍산 2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 예보가 있군요. 청진 낮 최고 기온은 26도, 웅기 27도, 성진 25도, 삼지연은 20도입니다. 바다의 날씨입니다. 동해와 서해 흐린 가운데 비 예보가 모두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아래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8월 1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교 장관들이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틀간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담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 휴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미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군사 협력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합의 이행 방안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은 시리아 알레포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가 이란 공군 기지를 이용해 시리아에 대한 공습 작전을 개시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러시아는 아사드 시리아 정부가 벌이는 공격을 중단시켜야 하겠지만 지난 수개월간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독일 R&D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함으로써 심각한 위기를 촉발시켰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폭력 사태에 대해 유럽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민스크 정전협정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의 제재를 위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6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에너지와 금융, 군사 부문 제재를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한국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군 기관지인 인민해방군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인민해방군보는 최근 훈련이 정확히 어디에서 실시됐는지 밝히지 않은 채 일상적인 훈련이며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민해방군보는 일부 군함들이 미국 주도로 하와이에서 실시된 환태평양 해군 합동연습 림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군은 자체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군사훈련 횟수를 늘려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군함 5척이 미국 알래스카 인근 국제수역에서 훈련을 벌인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방위성이 2017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으로 5조 1,700억 엔, 미화로 517억 달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 회계연도 예산에 비해 2.3%가 더 증액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요격미사일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함대공 SM-3 블록 2A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147억 엔을 처음으로 할당했습니다. 이 요격미사일은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방위성은 또 새 예산에 PAC-3 요격미사일 성능 향상을 위한 예산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987억 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이밖에 오키나와와 규슈 등 원거리 도서지역 방어를 위한 지상자위대 파병 예산을 위해 746억 엔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올해 초 이란에 건넨 4억 달러의 자금이 미국인들의 석방을 보장하는 지렛대로 사용됐음을 시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이 자금이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한 일종의 몸값으로 지불됐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이란이 미국인들의 석방 약속을 어길 가능성을 우려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최상의 지렛대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과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합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9월 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서 공평한 경쟁의 장과 광범위한 경제적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조시 언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